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을 수년간 가지고 놀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도움이 된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외교, 안보, 경제적 모든 형태의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대북 군사 행동과 관련해 만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취했다고 믿지 않는다며 대북 제재의 수위를 더 높일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해야 대화에 임할 것이라면서 북핵 동결을 위한 대화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아울러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 한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직후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을 격려하고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첫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일본 북부 해상도시 오가시 주민과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 통제관들은 참가자들에게 미사일 위협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마을과 학교 등에 마련된 방공시설로 신속히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일본 아키타현과 인접한 바다에 미사일이 낙하했다는 가정하에 실시됐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달 초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 중 3발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이내에 떨어진 데 대해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씨의 시신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DNA 표본을 얻기 위해 그의 아들이 있는 곳에 다녀왔다고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말했습니다. 자히드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말레이시아 관리들이 김 씨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DNA를 채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아들이 있는 곳과 어떤 DNA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부총리는 또 김정남 씨의 시신 처리에 대해 외무부를 통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제출한 동의 문서를 확인할 예정이며 경찰이 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부총리는 특히 북한은 김 씨 친족의 승인 없이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는 오늘 이스라엘의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키고 또 다른 한 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자국의 모든 전투기들이 시리아 일부 목표물에 공습을 가한 뒤 안전히 복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공습을 가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시리아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팔미라 인근의 군사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이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도와주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공습을 인정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어젯밤 공군 전투기들이 시리아 내 일부 목표물을 겨냥했다며 시리아에서 몇 기의 대공미사일이 발사됐지만 이스라엘군 방공미사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모래섬에 처음으로 연구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중국 남부 하이난성 산샤시 고위관리는 중국 관영 하이난일보에 필리핀 서북부에 위치한 스카보로섬에 환경관측소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은 북핵 6자 회담 복귀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탈북민이 부쩍 늘고 있다고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이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전략적 인내는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린다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리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첫 외교사령탑인 틸러슨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선택권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취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대북 제재 수위를 더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군사 압박과 관련해선 군사적 갈등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주한미군과 한국을 위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할 것이라며 북핵 동결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Its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 is inappropriate. 틸러슨 장관은 아울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보복 조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한 외교장관 기자회견에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굳건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 번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오전 10시 10분쯤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틸러슨 장관은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인 캠프 보니파스를 찾아 장병들과 식사를 하며 격려했습니다. 캠프 보니파스는 지난 1976년 8월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당시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두고 남북이 갈등을 빚다가 미 이사단의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버렛 중위가 북한 군인들에게 살해됐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장에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며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 내부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일정엔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과 임호영 연합사 부사령관이 동행했습니다.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틸러스 장관은 18일 오전 다음 순방지인 중국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0년 넘는 대북 지원에도 진전이 없는 북핵 문제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6자회담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더욱 효과적 대북 조치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에 13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북한 비핵화 노력을 20년간 해왔지만 실패했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16일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1995년부터 2008년 사이 13억 달러를 지원했고 그중 50%가 식량 지원, 40%가 에너지 지원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육자회담과 같은 장치가 오랫동안 의도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과거의 노력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을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로 복귀시키고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고려할 때 제재 관련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틸러슨 국무장관과 한중일 세 나라 대표와의 대화에 앞서 새로운 방안에 대해 미리 논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고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들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혹은 일본의 북한 선제 타격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가정적 상황을 논하지 않겠다면서 분명한 건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이라고 답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육자회담은 그 잠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 장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육자회담이나 다른 어떤 형태의 대화든 생산적 방식으로 또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다가올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북한이 어떤 협상이든 진지하게 접근하면 미국은 그런 협상에 임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다룰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은 북핵 6자회담 복귀를 원치 않는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으로 돌아갈 용의가 없다면서 이미 다 해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6자회담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자신은 유엔에서 북한 대사와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대신 중국, 러시아 측에 북한이 진로를 바꾸도록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그들도 미국처럼 북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은 미국과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03년 시작된 다자간 대화 틀로 2008년 12월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4일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6일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6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초안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독립전문가그룹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전문가그룹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 동안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할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을 역량 강화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감시와 문서화 노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증거를 보존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초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인권 유린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고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이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4일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나가오카 칸스케 공사는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이사국들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ask the other members of this council for their support to ensure that this resolution is adopted by consensus.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탈북민이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실시된 대중교통 승차권 실명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허용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2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을 출발해 허베이성으로 이동하던 탈북민 7명과 중국인 브로커 1명이 중국 공안에 불심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개인 승합 차량으로 이동하다 공안 초소에서 붙잡혔고 현재 선양 공안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북한에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한국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던 탈북민 3명이 개인 승용차를 빌려 라오스 국경 지역 근처에 갔다가 중국 공안의 불심 검문으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얼마 전 모든 지역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이른바 승차권 실명제를 도입해 이 때문에 탈북민들의 이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들도 대중교통인 버스 대신 빌린 승합차나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소수민족 문제와 불법 입국자 문제로 중국 당국의 검문이 국경 일대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전역에서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1일부터 모든 버스 정류장에서의 신분증을 통해서 티켓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한 2주 앞당겨가지고 2월 중순부터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버스로 이동하다가 체포되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 아마 중국 공안이 이렇게 그 검문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엔 텐진시 한 모텔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탈북민 4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열흘 사이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힌 탈북민이 알려진 것만도 14명에 이릅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텐진시에서 붙잡힌 4명은 지난달 중순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힌 한국인 선교사 2명의 도움을 받았던 탈북민들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2명의 선교사는 현재 랴오닝성 간수소에 구금돼 기소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해온 한국인 선교사 30여 명을 추방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한국인 선교사들을 갑자기 대대적으로 추방한 데 대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자국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는데도 이를 허용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대중교통 승차권 실명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 제도가 탈북민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 아닌 만큼 앞으로 탈북민들은 이동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약 3주 동안 공해상에 머물던 북한 선박 열척이 일제히 중국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이들이 입항한 항구는 북한 선박들이 석탄을 실어 나르던 곳인데요.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선박들이 활발하게 석탄을 하역하는 항구로 알려졌던 중국 룽커우항.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11시 현재 새날 3호와 부은호, 진흥호 등 총 6척의 북한 선박이 룽커우항에 입항한 상태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흥태 1호와 원산 2호 등 북한 선박 4척이 같은 항구에 입항한 뒤 지금은 한반도 서해상에서 남포항을 향해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은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한 2월 중순부터 3월 초 사이 룽커호항 인근에 도착해 항구에서 약 10km 떨어진 공해상에 머물러 왔습니다. 같은 기간 도착한 다른 나라 선박들이 입항을 마치고 되돌아간 것과 달리 이들은 입항하지 못한 채 같은 지점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선박이 3주 만에 일제히 입항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들 선박이 석탄을 실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항구가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이 들리던 주요 항구란 점과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 발표 이후 이례적으로 장기간 입항하지 못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석탄을 실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통해 보면 이들 선박이 머문 지점 인근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가득합니다. 이에 따라 약 3주 동안 입항하지 못했던 북한 선박들이 일제히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로 들어간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2월 한 달간 석탄 수입량을 보고했습니다. 위원회가 운영 중인 북한산 석탄 수출량 감시 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이 보고한 2월 석탄 수입량은 123만 2천 톤으로 전달보다 약 20만 톤 적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올해 1월과 2월 중순까지 수입한 북한 석탄 총량은 263만 7,985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안보리가 상한선으로 정한 750만 톤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또 위원회가 중국의 석탄 유입량 외에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에 석탄 1톤당 금액인 87달러 65센트로 추정할 때 2월 석탄 수입 총액은 약 1억 798만 달러 규모입니다. 1월에 판매 금액인 1억 2,639만 달러와 합칠 경우 올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액은 2억 3,437만 달러로 이 역시 안보리의 올해 상한선인 4억 달러의 약 59% 수준입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25로 가정한 2017년 상한 기준에 근접해 수입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이른바 애민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새해 첫 현지도로 평양의 학생용 가방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 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심겨도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 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이는 지난해 포사격 경기를 창관하는 등 군사 관련 활동으로 한 해를 시작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모아서 방송하면서 이례적인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TV 화면을 보면 원산 구두 공장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공장 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노동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평양에 살다가 2010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최성국 씨입니다.
노동자들한테 인사를 한다고요, 정원이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데 실수한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며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것은 신년사에서 자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인민 중시를 강조했던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1월 22일엔 강기섭 민영항공총국장의 빈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강기섭은 북한 권력설 100위권 밖의 인사로 김 위원장이 직접 빈소를 찾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강석주 국제담당 비서가 사망했을 때는 조화만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배경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비해 권력 기반이 약한 김정은 위원장이 애민 정치를 통해 민심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평양에 살다가 지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최현준 통일미래연대 대표의 말입니다.
그때 김일성이 정치할 때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에 밥 세 끼는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한 그 향수랄까? 그런 게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나올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 이런 그 흉내를 많이 냈거든요. 그 실제로. 실제 이런 공포 정치를 하면서도 북한의 주민들한테는 나도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 애민 정치 할 줄 안다. 맞아, 인민을 위해서 나도 이런 친근한 모습을 보일 이미지가 있다.
또 다른 요인은 공포 정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340명을 처형 또는 숙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최영건 내각부총리,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 당정군 고위 간부와 일반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독재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민을 돌보는 자애로운 지도자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라고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장성택이나 현영철이나 뭐 김영진이나 이런 소위 중상급 간부들은 가차없이 제거하지만 뭔가 인민들은 노동자, 농민, 뭐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는 오보이다. 이런 걸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게 인민정치인데
국제사회 대북제재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 경제는 심각한 외환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석탄 수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화 수입이 1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인민생활 개선이 힘들어진 이유입니다. 따라서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위반을 차단하기 위해 애민 지도자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안찬일 소장은 분석했습니다.
외화를 보러 와야 그걸로 김정은이 좀 생색을 낼 텐데 지금 그런 무연탄 수출이 차단되고 뭐 아니냐 해외 근로자들도 쫓겨나고 주는 건 없이 그냥 입으로만이라도 일단 애민 정치 애민 사상을 자꾸 강조하는 게 효과가 좀 극대화되리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의 애민 정치가 위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다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민들을 생각했었더라면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라든가 조금이라도 개선을 할 텐데요. 이 김정은 정권이 그 생각이 절대로 없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추진하는 애민 전략이 생각처럼 주민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 퍼질 경우 형제를 죽인 잔인한 독재자 이미지가 확산될 것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의 한미교육위원단과 남북하나재단이 풀브라이트 탈북청년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탈북대학생을 통일준비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예산 출연으로 양국의 문화와 교육적인 교류를 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또 사회 적응을 돕는 기관인데요. 이 두 기관에서 탈북 학생들의 미국 유학을 돕고 또 이후 통일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장학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미교육단 6층 강의실에서 미국 유학에 관심 있는 탈북 유학생들이 빼곡히 앉아서 열심히 풀브라이트 장학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1946년 미국에서 제정된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장학 제도로 그동안 한국에선 66년 동안 약 6,500여 명의 한국인과 미국인 장학생이 배출된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을 탈북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선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학비와 일부 생활비까지 보조받을 수 있는 이 장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탈북 학생들의 열의가 아주 대단합니다. 한미교육단 심재옥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 중에 한국 대학원 학생 중에 선발해서 미국에 가서 석사 또는 박사를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장학 프로그램이 저희가 금년에 결정하기를 탈북 학생들도 포함을 하자 금년 7월에 선발해서 내년 8월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인재를 미국 유학을 보내고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장학금은 평화를 위한 문화와 교육의 교류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탈북 학생들도 이 장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학생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보다 어학 교육을 강화한다는 점 하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와서부터 배워서 영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어를 더 집중적으로 대학원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3개월, 6개월, 8개월까지 어느 수준이 도달할 때까지 영어로 공부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됐다 그럴 때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보통 교육받은 우리 저 대한민국의 청년들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한편 이 한미교육단과 함께 장학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또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는 남북하나재단에서는 특히 탈북 학생들의 영어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이하영 대리입니다.
저희 하나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 풀브라이트 쪽에서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재단에서 언어 부분, 그러니까 풀브라이트에 진입하기 전 단계, 그 프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고 LTE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지원을 재단에서 어느 부분 감당해서 부담을 줄임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풀브라이트에 진입할 수 있는 마련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반가량 설명회가 이어진 뒤에 유학을 준비하는 탈북 학생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탈북 후 이미 미국에서 대학 학사 과정을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이재인 씨는 이런 장학 프로그램이 다른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학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갈 때는 정말로 망망지대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고 어떻게 가면 된다라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불을 켜놓을 테니까 그걸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어요.
탈북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어학 실력입니다. 설명회를 다 듣고 나니까 영어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차혜영 학생입니다.
영어가 제일 공부를 하려면 물론 학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가 바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더 해서 그 수준에 맞는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포기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가서 한국과 북한, 뭐 통일을 넘어서 이제 미국까지 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유학 후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미래 어떤 인재가 되어서 돌아와야겠다는 계획이 더 명확해졌다는 차성주 씨 이야기입니다.
고민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은 뭘 해야 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저희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한국에 먼저 온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고 또 가서 우리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그게 어쩌면은 그게 이제 풀 브라이트 장학금이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죠.
또 다른 탈북 학생 최영미 씨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다면 미래의 통일 후 더욱더 당당하게 북한으로 돌아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런 장학 프로그램이
되게 북한 사람들이 어쩌면 나중에 통일돼서 고향에 가서 떠나왔던 고향에 되게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어떤 준비하는 되게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번 장학지원 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탈북 청년들이 학계와 각 분야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길 한미교육위원단과 남북하나재단에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보다는 내가 선정됐을 때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여기서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만 해준다면 뒤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탈북해서 이남으로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땄을 때에는 탈북민이라고만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탈북해서 오신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공부 잘하고 그러는 학생들도 많은데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요 굉장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늘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예.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자리가 될 거란 분석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예.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소식도 알아보고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해 회계연도 예산안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오늘 백악관에서 회동을 하죠.
네, 오늘 백악관에서 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CNN 방송은 정치 전문가들과 백악관 관리들의 말을 빌려서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월 취임 이래 외국 정상과 가지는 회담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예.
국제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두 강대국 정상이 다뤄야 할 의제가 적지 않은 데다가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분석 때문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했던 외국 정상회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뭐 그간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성향도 너무나 다르고요.
예.
또 함께 공유하는 영역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요, 이번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두 정상의 얼굴이 크게 찍힌 사진과 함께 이 odd couple 이상한 짝 이런 설명을 붙일 정도인데요.
예.
그만큼 서로 다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난 두 정상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이번 회담에 어떻게 임하고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 간의 어떤 개인적 친밀도나 호감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 많은 언론에서는 두 사람이 좀 많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의제들은 어떤 건가요?
네, 무역과 환율 정책서부터요. 이민 정책, 기후 변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분담금 증액 문제,
예.
유럽연합 통합 문제, 대러시아 전략 매우 이렇게 폭넓은 주제들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메르켈 총리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의제들이 많은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목표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연대, 이민자 포용, 자유무역 이런 정통적 서구 가치를 추구하는 메르켈 총리와 반대편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만남이 자칫 협력보다는 상충과 갈등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개인적 성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도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죠.
그렇죠. 후보 시절에 이 메르켈 총리 정부가 수십만 명의 난민이 독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죠.
예.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5년 올해 인물로 메르켈 총리를 선정했을 때는 메르켈 총리의 난민 수용 정책은 재앙적인 실수로 독일을 망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을 예. 했었습니다. 지난 1월에도요. 독일 언론 빌트지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메르켈 총리의 결정이 잠재적 테러 분자들을 유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네요.
네.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도 서로 상당히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 군사 동맹 체제인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요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인데요.
예.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이 나토 회원국 예산 요건에 부합하도록 분담금 지출을 늘리도록 압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나토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2%에 해당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예.
지난해 나토의 28개의 나라 가운데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와 폴란드, 에스토니아, 영국만이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을 부담한
독일은
걸로
없군요, 여기에는.
그렇죠.
네.
일부 언론들은 메르켈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합의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겠습니다만 두 정상이 앞서서 전화 통화를 가진 적이 있다고요?
네. 지난 1월에 메르켈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요.
예.
당시 메르켈 총리는 이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직접 만날 것을 제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민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요.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보다 항상 낫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미국 CNN 방송은 이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사실상 정립하는 이번 만남에서 두 정상 모두 우호 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가 이번 회담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군요.
네. 영국 BBC 등에 따르면은요.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 연설과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을 면밀히 분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계에서는 철저히 사업적인 협상을 원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BMW와 지멘스 최고 경영자들을 이번 미국 방문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회사는 이미 수천 명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서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역 문제를 논의할 때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국제금융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 일단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생각보다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금리 변화는 이 통상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유동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
하지만 최근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이 불확실해지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전보다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에 중국의 영향력이 동남아시아권에서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그동안에 이제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건데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예,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은요. 아시아 지역으로 몰렸던 달러가 급격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설령 외환 위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투자 자금 유출 뭐 이렇게 금융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죠. 실제로 지난 수요일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자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금리도 떨어졌는데요.
예.
하지만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은 금리가 올랐습니다. 국제 금융 전문가들은요. 이제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보다는 지역 상황이 역내 경제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은 고대 아시아와 아랍을 연결하면서 유럽까지 이어졌던 국제 무역로인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일대일로로 명명한 이 국제 경제 협력 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자간 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예.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금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그런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요.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을 할 목표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추진해왔습니다.
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중에는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가입을 해 있는데요. 이 TPP 출범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예.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신봉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예.
하지만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단지 트럼프 행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역내 국가들의 경제력이 좀 성장한 것 때문이라고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돈 달러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백악관에서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공개를 했는데 새 예산안의 윤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 우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 청사진 뭐 이런 제목에 붙어있는데요.
네.
국방 지출은 상당 규모 늘리는 대신에 해외 원조나 환경 규제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예산은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믹 멀버니 백악관은 예산관리국장은 새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 지원이나 대외 정책을 아우르는 이 소프트 파워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하드파워를 강화하는 예산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느 부처 예산이 늘어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 예산이 늘어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거의 10%, 즉 540억 달러가 늘어난 6천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예.
국토안보부 예산도 7% 증액되는데요. 이 가운데 26억 달러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또 재향 군인들을 위한 부서인 보훈부 예산도 6%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곳이 있으면 뭐 재정은 한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깎이는 부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나머지 부서 예산은 대부분 줄었습니다.
예.
특히 환경보호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30% 이상 예산이 줄었는데요. 멀버니 국장은 예산이 줄어도 핵심 기능에는 타격을 주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예산안이 실행에 들어간다면 3천 명 이상이 감원되고 수십 개의 환경 프로그램이 폐지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9천 명에 달하는 환경보호청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 측이요. 예산 삭감 규모가 환경보호청에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처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네.
국무부도 예산이 크게 주는군요.
네, 약 29% 100억 달러 정도가 삭감되는데요.
예.
해외 원조나 기후변화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국무부 예산을 더 많이 삭감할 계획이었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에 반대하면서 이 삭감 폭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30억 달러에 달하는 이스라엘 지원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마크 토너 국무부 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부서 예산이 깎이게 됩니까?
네, 농무부와 노동부, 보건후생부 등의 예산이 대폭 깎였고요. 문화예술계 지원도 대폭 줄어들면서 미전역 1,500개 달하는 공영 라디오와 TV에 대한 지원금도 삭감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이 연방정부의 총 예산은 아닌데요.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총 예산 가운데 27%, 이 1조 달러에 해당하는 재량 지출은 예산안인데요.
예.
백악관은 최종 예산안은 5월 초순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예산안을 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정부의 예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의회에서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표, 60표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요. 공화당 의석은 52석에 불과합니다.
예.
거기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화당 의원들 역시 모두 예산안을 지지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네.
현재 의회 통과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끼며 흐리겠습니다. 양덕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 12도, 신유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5도, 수풍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4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8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1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3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끼는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 14도. 용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3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5도. 사리온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5도입니다. 함경남도와 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해산과 삼지연에는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7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6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0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3월 1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을 수년간 가지고 놀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도움이 된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외교, 안보, 경제적 형태의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인내 정책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대북 군사 행동과 관련해 만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취했다고 믿지 않는다며 대북 제재 수위를 더 높일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해야 대화에 임할 것이라면서 북핵 동결을 위한 대화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아울러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 한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직후 비무장 지대를 방문해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을 격려하고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첫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일본 북부 해상도시 오가시 주민과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훈련 통제관들은 참가자들에게 미사일 위협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마을과 학교 등에 마련된 방공시설로 신속히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일본 아키타현과 인접한 바다에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가정하에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씨의 시신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DNA 표본을 얻기 위해 그의 아들이 있는 곳에 다녀왔다고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말했습니다. 자히드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말레이시아 관리들이 김 씨의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DNA를 채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아들이 있는 곳과 또 어떤 DNA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부총리는 또 김정남 씨의 시신 처리에 대해 외무부를 통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제출한 동의 문서를 확인할 예정이며 경찰이 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부총리는 특히 북한은 김 씨 친족의 승인 없이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는 오늘 이스라엘의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키고 또 다른 한 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자국의 모든 전투기들이 시리아 일부 목표물에 공습을 가한 뒤 안전히 복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공습을 가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시리아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팔미라 인근의 군사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이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도와주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성명에서 어젯밤 공군 전투기들이 시리아 내 일부 목표물들을 겨냥했다며 시리아에서 몇 기의 대공미사일이 발사됐지만 이스라엘 군 방공미사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모래섬에 처음으로 연구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중국 남부 하이난성 산샤시 고위관리는 중국 관영 하이난일보에 필리핀 서북부에 위치한 스카보로섬에 환경관측소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